예,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29장에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 행사의 절차와 구성이 이러합니다. 먼저 제사장 을 물로 정결하게 씻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되겠죠. 그들을 이제 물로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이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정결하게 준비가 되고 나면 이렇게 세 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그 속죄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번제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것을 7일 동안 하는 것, 그것이 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의 절차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의 35절에서 37절은 이 위임식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은 이 위임식이 진행되는 7일 동안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 것을 명령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은 그 속죄제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 번제단의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람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이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이 좀 독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번제단의 거룩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분명히 별 하자가 없었을 텐데, 흠결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구성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구성과 요소들까지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번제단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름으로써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성막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거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각인시켰을 겁니다. 그만큼 성막에는 이 거룩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이제 거룩하게 된이 번제단 위에 말씀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상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에 항상 상자를 써서 상시로,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성막과 성전이 존재하는 한 매일처럼 드려야 하는 가장 일상적인 제사인 상번제가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번제의 규례는 이제 어떠했을까요? 특별히 상번제는 세 가지의 제사를 이렇게 함께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1년 된 순양을 준비해서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밀가루에 감람나무 기름을 섞어서 전제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도주를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제 그것이 상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저희가 출애굽기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삭막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설명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본문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모든 구성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1년 된 어린 양, 순양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은 그저 이렇게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고 1년이라는 기간을 강조하여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어린 양이라고만 하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순양이라고만 하면 충분히 설명이 될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규례 안에 1년이라는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어떤 글을 읽는데,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양을 1년 정도 기르면 그때가 가장 고기가 연하고 육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유에서 1년이라는 기간을 상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설득력은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율법에 대한 이 제사에 대한 규례를 보고 있는 것이지 뭐 레시피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양을 키우고 있는데 그중에서 1년 된 양을 골라내는 것은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고르고 고른 양 중에서 1년 된 양을 찾고 나서도 그 양이 제사에 쓰일 만큼 흠결이 없는지를 또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 제사를 드릴 만한 양들을 구별하여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1년 된 양이라는 것은 사실상 1년 된 양이라기보다는 1년을 준비한 양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마음에 내키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마음을 담아서 준비해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이죠. 게다가 이 번제와 함께 드려졌어야 하는 소제와 전제들 있지 않습니까? 찐뭐 가루라던가 뭐 기름, 포도주 같은 것들은 구약 성경과 그 레위기의 맥락 속에서 본다면 늘 헌신을 상징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아까 정리해 보면 이 준비된 헌신, 상번제는 준비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은 이것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어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우리가 주님을 보고자 할 때, 준비된 헌신,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여서 헌신과 충성으로 그렇게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42절인데요.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모든 지시와 규례에 따라서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겠다. 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만나겠다고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 그러니까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한 지시를 하신 이후에 수세기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 상번제와 거의 비슷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청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청결이라고 하면 이렇게 청결을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상태, 흠결이 없는 그런 아주 순수한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청결이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성경의 원어를 보면 청결은 그러한 의미 이전에 먼저 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청결은 이런 겁니다. 정리가 잘 형성되어 있는 마음, 나뉘지 않고 하나로 존재하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청결, 정결은 늘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 시랑 동의어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스겔 36장 25절 같은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정결하여지는 것, 청결하여지는 것을 우상숭배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청결하게 할 텐데,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할 텐데 그때 너희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너희가 우상숭배로부터 돌아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정결하고 청결하다라고 정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정결하다는 것,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부를 내어드리면서 그분께 시선을 맞추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청결한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준비된 헌신의 마음인 상번제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일상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이렇게 그 코로나 시기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준비되는 마음과 헌신되는 마음 혹은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지지 않았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오늘 출애굽기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준비된 헌신을 드릴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청결의 마음과 상번제의 마음을 소유하고 예배로 나아가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서술해 나가던 이 출애굽기 본문은 이제 시선을 돌려서 본질적인 질문,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다 제시했는데 물두멍과 이제 다른 제단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서술을 마쳤는데 이 부분에서 갑자기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짚고 넘어가십니다. 우리 45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금방 이렇게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한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표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람어로 거하다라는 표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들 안에 거하겠다, 그들과 함께하겠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성막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 임마누엘이라는 관점으로 성막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5장에서 3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뭔가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제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규빗을 지켜야 하고 이렇게 대체제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똑같은 색깔로 그 실을 짜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게 말씀하시는 그 규례들이 어쩌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언젠가 한번 제가 한 무신론자가 성경을 읽고 그 읽은 것을 토대로 자신의 느낌과 감정들을 썼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적으로 출판돼서 나온 그 책인데요.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이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보면서 의문과 의구를 제시하다가 특별히 이 성막과 율법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성막에 대한 요구가 마치 고고한 신이 인간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신이면 신이지 그 신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왜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성막을 이렇게 보이는 대로만 이해하면 이처럼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해는 그 무신론자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시에 이스라엘 딱 25장에서 31장, 29장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선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냐면 고대 근동의 종교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의 종교관에서는 이 신들이 사람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은 늘 사람에게 헌신만을 요구했습니다. 뭐 수메르 신화 같은 것을 보면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신이 노동을 하는 것을 싫어했고 그래서 그 노동을 하기 위한 대체제로 인간을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통해 보면 신에게 있어 사람은 그죠? 어떤 부품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막에 대한 이러저러한 규례들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이러한 조건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제시하시는 헌신을 바라는 고대 근동의 신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보았을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씀의 이 45절에서 46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고 그 이전에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을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시하시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아닙니다. 성막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읽어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 위대하신 그분이 어떻게 하면 저 죄인들과 계속해서 관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며 애쓰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출애굽기 전반적인 내용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계속하여서 이 죄인들과 이스라엘과 관계하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실패와 끊임없이 넘어지는 것을 그런 역사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한번 바르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조금 정신 차렸나 싶으면 불평하고 조금 괜찮아졌나 싶으면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 마음을 나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쉬운 것은 폐기 처분하면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습니다. 굳이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다른 어떤 존재로 새롭게 시작하시더라도 그렇게 불만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들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른 종교나 세상의 방식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시하셨던 성막보다도 더 낮아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막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낮아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낮아지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심의 결정체가 역사에 드러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거하심에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성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배경으로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스스로 성막이 되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성막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성전이라고 칭하십니다. 이후에 스스로 성전이 되시고 성막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나를 통해서 너희가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그러했듯이 나를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를 볼 수 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에게 나아갈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이스라엘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스라엘처럼 실패로 점철되는 인생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나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을 오롯이 섬기고 싶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헌신으로 상번제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늘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여겨지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패역하고 나뉘어진 마음,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마음을 들고 예배로 나오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성전이 되시는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휘장을 찢고 그 길로 나아가 생명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상번제를 드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영단번에 그것을 해결하십니다. 자신께서 상번제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생각 직관적으로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상번제의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시 청결과 상번제의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청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상번제가 되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에게 준비된 마음과 헌신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오늘도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쫓아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상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나온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